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삶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충일을 지나고 또 호국의 달 6월달을 보내면서 정말 나라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나라 사랑을 위하여 고령의 나이 85세에도 세일의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나라가 힘들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또 하나의 신앙의 선조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1차로 귀환한 이후에 한동안 한 70여 년 이상 더 이상 귀환이 없다가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귀환이 허락되어져서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가 발탁되어서 준행되어집니다. 그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고 율법학자였으며 아론이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제사장 레위지파가 포로 생활하면서 그 직무를 다 잃어버리고 다른 직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다 전향을 했는데 그래도 에스라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율법학자로서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견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2차 귀환 지도자로 발탁이 되었는데 이때 그가 세움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또 금식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서 그의 자세가 겸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겸비한 기도가 응답받기에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다니엘도 스스로 겸비했다 그랬고요. 에스라도 스스로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겸비한 것은 바로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낮아지는 자세. 겸손함을 말하죠. 교만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망했을 때, 잘 안 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동원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될 때,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같은 말에 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는 만큼 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종이 한 장 내 앞에 가리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영감이 영구할수록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상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차 귀환 시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4개월 동안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대략 한 남자가 한 2,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775명이 남자였다 그래요. 근데 전체 한 9,000명 정도가 2차 귀환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1,775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가 대략 한 7,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어딜 다니질 못해요. 도적대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날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만 명 정도가 4개월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도적대의 목표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진국도요 저녁에 못 다닙니다. 총을 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이 시대에 저녁에 못 걸어 다녀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인데 이 고대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만 명 중에 한 80%가 여성이고 어린아이니까 이 4개월 귀환 여정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하기를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혹독하고 참 어려운 귀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마저도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환길에 적군을 막고 도적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한 기도의 핵심은 보호해 주세요, 평탄한 길이 되게 해 주세요,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어린아이와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당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닥사스 왕과 에스라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기환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써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다가 이 조서를 줘요. 그 조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이스라엘 중에 기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가라. 둘째, 7명의 자문관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그 사람을 붙이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다,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함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살피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보살필 수 있도록 7명의 자문관을 붙이겠다. 셋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가져가라. 넷째, 은금도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가져가서 뭐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니까 그 은금을 가져다가 재물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다섯 번째, 그러고 은금이 남으면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데, 쓰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라. 여섯 번째,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서 성전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민족이니까 성전에서 섬기기에 필요한 그릇들이 필요할 텐데 그 기명을 가져가라.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전에서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필요한 것들 목록 적어서 내 궁중창고에 가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이게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자기가 이 세상에 중심이 있다고 믿는 왕정체제의 왕인데 마치 목사님이 목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줬어요. 또 하나 7장에 보면 강서편 재무관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강서편이면 이스라엘 지역을 주관하는 재무관들입니다. 그 재무관들에게 조서를 또 보내요. 그게 네 가지인데, 첫째, 에스라가 갈 텐데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에스라가 요청한 것은 다 해줘라. 두 번째, 은, 밀, 포도주, 기름, 일정한 제한을 정해놓고 필요하면 줘라. 소금은 무제한으로 줘라. 이게 두 번째 조서예요. 세 번째,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위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 왕과 내 아들 왕자들에게 임할까 두려우니, 세 번째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재무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세금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서편 재무관들에게 조서를 보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권한을 또 명시했어요. 세 가지 권한을 줬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중에 법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에스라가 당신 법관하시오 하면 법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관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권한을 줬어요. 둘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왕이 직접 에스라에게 그렇게 권한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 율법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구금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그것으로 안 되면 가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에스라에게 주겠다. 그것도 안 되면 유배지를 정하여 유배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더 나아가서 제가 눈을 이렇게 몇 번 닦고 봤어요. 이게 진짠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 생활 중에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요,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 법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안 믿는 저들이 믿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렇게 기환 세대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적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번 한 주간 계속 영향력을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에스라가요, 왕에게 가서 마병과 보병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려고 그랬어. 그렇게 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금식기도 하면서 이 만명의 기환 세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 있는 율법학자로서 선언한 적이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은 마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보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 내가 믿고 아는 그 믿음을 신행일치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만명 중에 어린아이와 여자아이, 여자가 많아서 정말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그 행로에 도적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귀환에서 고국 땅에서 살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들에게 행여나 귀환을 하다가 죽임당할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는 신행일치를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내뱉은 고백대로 나는 실천하겠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병과 마병을 데려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래놓고 기도 끝나고 일었을 때 아이고 도적자가 나타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을 텐데, 남자들이야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여성들이 죽을 텐데, 아이고 보병과 마병을 도와달라 그럴까? 또 두 번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자리에서 딱 일어서는 순간 또 아휴 보병과 마병을 좀 도와달라 그럴까? 내가 말 안 해도 줄 텐데 그냥 받을까? 이런 생각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아니다, 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수치다. 수치. 믿는 자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 나오는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남은 자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인이치의 삶을 보였기 때문에 왕조차도 우리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한 것이다.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신행일체의 기도와 신행일체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4개월 동안 만 명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무탈하게 도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지의 길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한 시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미지의 세계, 이 위험천만한 이 세계를 살아갈 때에 진정 평탄한 길은 보병과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것이야말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기도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신 신행일체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민족의 포로 귀환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기도를 드렸던 신앙의 모습을 배웁니다. 또한 에스라가 율법학자로서 평소에 가르치고 고백했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위험한 귀한 여정을 왕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의뢰했던 신행일체의 기도와 삶을 배웁니다. 믿음의 고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에스라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신행 불일치의 기도와 삶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표어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세모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140주년에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모두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